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세계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 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를 대체한 이 보고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더 이상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군사 연습과 첨단 무기 도입, 추가 제재 등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증명됐다며 강도적 행위를 일삼는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했음에도 미국은 한국과 합동 군사 연습을 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공약에 매일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 첫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강경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도발이 아닌 아름다운 꽃병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김 위원장은 서로를 좋아하고 잘 지낸다며 두 사람은 각각 미국과 북한을 대표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외교 경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새해 첫 소감에서 평화 헌법 개정 추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 연두 소감에서 지금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순간이라며 평화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국가 형태와 관련해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가능한 군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라크 내 민병 대원들과 이들의 동조하는 주민들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대사관에 배치된 보안군들은 돌을 던지며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발사하며 이들과 격돌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시위대는 지난달 29일 미국이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베즈볼라 기지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지고 부상을 입은 것에 항의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는 등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공간 안쪽으로 진입해 경비 초소 등을 불태우고 폭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본관 안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75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파병 결정은 바그다드에서 목격한 대로 미국인 직원들과 시설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원하는가? 아니다. 나는 평화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란은 누구보다 평화를 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거듭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견해와 미국과의 대화판을 깨지 않기 위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서쪽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미국을 겨냥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개최된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이 보고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 외에 자력갱생 노선에 의한 경제발전 의지를 강조하는 등 내부기강 확립과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미한 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지적하면서 미국이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북미 간 교착 상태가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연말 시한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시간벌이를 하는 것이며 미국이 대화를 불순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당한 고통과 억조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중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했음에도 미국은 한국과 합동 군사연습을 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공약에 매일 근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머지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혀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시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의 제재 해제에 목이 메어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며 자력갱생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보고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미 강경 메시지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과 미국과의 대화판을 깨지 않기 위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를 자제해왔다면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미북 대화가 조기에 개최돼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신년사를 전원회의 결과로 대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다탄두 미사일이나 ICBM, SLBM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 포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입니다.
북미 적대관계의 장기화, 대북제재 장기화를 비정사실화하면서 어떻게 내부의 힘을 강화할 것인가, 자강력을 강화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센터장은 북한이 충격적인 행동을 예고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올해 미북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도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을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충격적인 조치는 결국 ICBM 발사를 시사한 것으로 미국을 향해 시간을 끌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이란 겁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대미 강경 노선이다. 왜냐하면 결국 신년사란 거는 연속성과 변화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으로서 내보낸 신년사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인데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작년에는 대화 기조가 반영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핵심이다. 그리고 북한이 경고한 새로운 전략 무기의 시험 가능성이 3월을 전후해서 높아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메시지는 현 상황에서 비핵화 선행 조치보단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양보를 해야 협상에 응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협상판을 엎기엔 북한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입니다.
일단 대화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도발 강도는 좀 조절하겠죠. 아직까지는 그 판을 엎기는 부담스럽죠. 북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그 트럼프와의 개인 관계를 발전시켜놨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산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북한을 두둔하면서 유엔 제재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ICBM을 쏜다든가 이렇게는 북한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임재천 교수는 다만 보고 내용을 볼 때 북한이 미국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우려했던 것보단 톤 다운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극단적인 단어들이 언급됐지만 우회적인 표현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략무기를 고도화시키는 그 의도도 결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완전히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접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출 교수는 아울러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의 방점은 경제에 주어져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상 병진 노선이라며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열어뒀다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병진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역시 대화 카드를 남겨두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겨 협상판을 깰 경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가능성만 남겨뒀어요. 역시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은 협상의 판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 카드는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라는 선언을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간접적인 화법은 쓴 거지만 당장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라고 봐야겠죠.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할 성과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따라서 당 전원회의 비상회의 성격을 빌어 신년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거듭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강경한 대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밝힌 것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ll, we'll se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 대신 발표한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 약속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도발이 아닌 아름다운 꽃병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he's sending out certain messages about Christmas presents and I hope his Christmas presents.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과 김 위원장은 서로를 좋아하고 잘 지낸다며 두 사람은 각각 미국과 북한을 대표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ook. He likes me. I like him. We get along. And he's representing his country. I'm representing my.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e did sign an agreemen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and that was signed.
이에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전원회의 발표 이후 이루어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택하길 바란다며 갈등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같은 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북 관계의 미래에 대해 이보다 더 걱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당시에는 더 우려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는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경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접근법을 취했고 우리는 북한이 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치가 아닌 평화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시험 그리고 핵무기 시스템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하는 대가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약속에 부응했고 김 위원장 역시 약속에 부응하길 계속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의 발사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두 나라 모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대화를 위한 문은 아직도 열려있다며 북한이 훌륭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선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해 전략이 미국의 대선 일정과 깊이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미국 유권자들의 표로 직접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의 첫 번째 주요 일정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을 뽑는 당원대회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예비선거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입니다. 미국의 대선전은 2월 초와 중순에 각각 열리는 이 행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은 선거 유세 등 재선을 겨냥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대선 기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의 성과를, 민주당은 비핵화 달성 실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셈법이 대선 일정과 깊이 연계돼 있으며 도발에 따른 압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의지가 직접적인 유권자의 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1일 VOA에
대선 후보 간 외교안보 토론에서 북한 문제는 최우선 현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a very important issue. It's not going to decide the U.S.
북한 문제는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이란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뒤지며 한반도의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북 대화나 북한 비핵화 문제가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은 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이런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강한 대응을 통해 지지자 결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은 스스로의 위치를 항상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y experience, you know, working on North Korea, they always overestimate how important they are. They think American...
북한은 워싱턴 내 소수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 뿐 아니라 미국민 전체가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압박에 동요하고 있다고 여길 만한 조짐은 없다며 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셈법 자체가 틀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미국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우선 관심사이며 북한과 이란 문제는 유럽 관계보다도 관심도가 낮다는 설명입니다.
It's probably China and Russia, then it's Europe, and then it's North Korea.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약 180만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왔다며 후보 간 박빙의 표 대결 상황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선 기간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하게 보이기 위해 외과 절제식 타격 등의 무력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anger of the surgical strike is that if North Korea then retaliates, it's not clear how the U.S. public is going.
베넷 선임연구원은 무력 사용이 미북 회담만큼이나 대통령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심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으로 확전 양상을 띠게 되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kay, do I give them concessions just so that they're willing to meet with me? And that's not an ideal outcome.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 간 만남을 비핵화 양보에 따른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소득 없는 만남을 비판하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2020 회계연도에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인권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승인한 2020 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정부 부처들에 대한 2020 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이 최근 의회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중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은 아시아 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아리아법과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아리아법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2019 회계연도 도중 제정돼 그동안 부분 예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총 예산을 승인받음으로써 행정부는 아리아법에 담긴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예산 승인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독재자와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프놈펜의 인권유리자에겐 안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는 아리아법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아시아 핵심 동맹국으로 두고 인도와 타이완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리아법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 외교, 경제적 관여 증진을 위해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엔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을 위한 연간 최소 1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최소 4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으로 배정하고 관련 활동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기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국무부 예산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 국제방송 운용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가 이번 회계연도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국은 캄보디아로 전 회계연도까지 포함됐던 이집트와 미얀마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8,2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역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공됩니다. 국방부 활동 예산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활동과 관련해선 예외적으로 예산 지출이 허용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패키지 예산과는 별도로 처리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 정보당국의 활동 예산 중 일부는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 활동에 투입됩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은 국무부, 재무부 정보담당 차관보와 협의를 통해 물자거래부터 노동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 정권의 수입원이 되는 최소 12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사업체를 폐쇄하고 북한인 노동자들을 송환한 네팔 당국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디 베리 네팔 주재 미국 대사는 12월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네팔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사업체 폐쇄 조치를 내린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 대사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히말라야 서재 식당이라는 간판을 단 북한 식당의 문이 굳게 닫힌 사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네팔 국립수사국은 지난해 12월 네팔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북한인 노동자 10명을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가 불법으로 운영해온 식당과 병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의 문을 닫도록 조치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이보다 앞선 10월 31일에는 북한 국적자 33명을 비자 만료 시점에 맞춰 추방했다는 내용의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 안보리에 제출한 첫 대북결의 관련 이행 보고서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리에 보고된 송환 북한인 노동자 수는 2만 6천여 명으로 이는 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9만여 명의 3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가장 많은 북한 해외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과 러시아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편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안보리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는 지난해 12월 16일과 19일 송환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라트비아와 이집트를 포함해 50개 나라입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세네갈 등 29개 나라에 북한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보리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등 10개국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우회해 해외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해 시장을 막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들 노동자 상당수가 현지에 남아있거나 편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제재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줄이 건재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노동자 송환 조치는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징벌을 넘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봉쇄하려는 실질적 필요성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지원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The primary impetus behind removing North Korean workers from foreign countries is because it's an important source of funding for North Korea's military program.
킹 전 특사는 BOA와 전화 통화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군사 프로그램 자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익은 북한 엘리트들의 하사품을 뿌리는 데 전용되는 정권의 생존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ere does the hard currency go to the top priorities in terms of preserving the regime?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keeping the elites happy through access to imported luxury goods from the outside world.
따라서 이는 소수를 위해 북한 주민 다수를 착취하는 북한 인권 탄압의 전형적 실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물론 정권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늘 걸림돌로 언급돼 왔고 이번에도 관련 제재 회피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유리하게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북한 노동자 송환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find it helpful to have these workers there and they're not willing to end the practice.
스칼라티우 사무총장도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 비자 등을 발급받아 중국과 러시아에 입국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두 나라에서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많은 방안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re are many ways of circumventing the measure in particular in Russia and in China. We have already had reports of North Koreans going to China or to Russia on tourist visas.
전문가들은 외부 세계를 경험한 북한 노동자들이 귀환한 뒤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의 개념을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인들과 노동당 간부들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어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some validity to the argument. North Koreans living elsewhere do see what the world is like outside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very carefully monitored and controlled.
스칼라티우 사무총장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변화의 주도 세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맞지만 보위본과 현지 감시인 등 3중 감시체제 아래 엄격히 통제되고 자비파 시간인 생활총화를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씩 하면서 인권이나 노동법에 대한 어떤 식견도 갖게 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ese laborers do not become a force of change in North Korea. Do they see a very different world? Yes. And that opportunity is limited because their work sites are tightly controlled.
김정은 체제의 숙청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전 노동당 고위관리 A씨는 BOA에 해외에 아무리 오래 거주해도 귀국 후 한 달이면 북한 상황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다며 끝없이 이어지는 학습과 지침, 생활 총화가 바깥 세계의 영향을 모두 털어내도록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외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공무 여권, 도강증 발급 등을 통해 노동자 신분을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지 기업들을 찾아 제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은 자국 강철 공장을 대북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북한 노동자 관련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중국의 많은 기업과 은행들은 거센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나 이들이 생산한 상품은 미국 금융 시스템과 시장을 거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기업이 은행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달러뿐 아니라 인민비로 임금을 준다 해도 이들 은행을 대리하는 미국 은행은 해당 중국 은행과 거래를 끊어야 하고 중국 은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 bank that does business with a covered person and where that transaction ultimately goes through the United States.
이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오토 원비어법은 이 같은 제재에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지만 미국은 현행법과 제재로도 얼마든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제재가 확실히 이루어질 경우 이들 기업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후에는 2019년 한 해 북한에 60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태풍 링링 피해 복구에 쓰였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31일 공개한 2019년 국가별 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북한은 2019년 한 해 600만 달러의 중앙긴급구호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전체 지원 대상국 47개 나라 가운데 28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들 나라에 총 5억 3,67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북한에 대한 지원금은 이 가운데 1.1% 수준이었습니다. 지원금 대부분은 태풍 링링 피해 복구에 사용됐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세계식량계획의 어린이와 임산부, 결핵환자 지원 사업이 25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식량농업기구의 긴급지원사업 150만 달러, 링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린이 영양지원과 식수와 위생사업 등에 각각 100만 달러 순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링링 피해를 입은 황해도와 함경남도 등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로우 코크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은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은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해 태풍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태풍 링링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측은 옥수수와 쌀, 채소 등 농작물이 크게 손상되고 특히 콩재배 60%가 훼손됐다며 북한 내 식량난이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 총 1억 4,700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가 밝았는데요. 장량희 기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지구촌이 다채로운 행사로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이 손전화용 앱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새해를 맞는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구촌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대 속에 2020년을 맞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은 이 남태평양 사모아에서는요, 불꽃놀이로 새해를 알렸는데요. 하지만 사모아는 지난해 홍역으로 5살 미만 어린이 80여 명이 사망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예년보다 차분하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 호주에서는 시드니 항의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에 100만 명 인파가 이상의 인파가 모였는데요. 올해는 이 산불 사태를 고려해서 불꽃놀이를 중단하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진행됐고요. 지난해 9월에 시작된 산불이 새해 첫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아시아 쪽 풍경도 좀 전해 주시죠.
네, 한국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규모 무인기 드론쇼가 펼쳐졌고요. 일본에서는 전국 사찰과 사당에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요. 특히 올해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새해를 맞은 지역도 있다고요?
네, 범죄인 인도조약 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로 7개월째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이 홍콩에서는요, 새해 첫날부터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매년 많은 사람이 몰리던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올해는 안전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자, 유럽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편을 반대하는 총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심지의 대중교통이 거의 마비됐지만 수도 파리에 새해맞이 관광객들이 모여들었고요. 영국은 런던의 명물인 런던 아이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열렸습니다. 한편 새해가 다른 이 이슬람력을 따르는 중동 국가들도 새해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에서는 올해도 세계 최대의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각국 정상들이 신년사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 주요국의 신년사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협 신년 다과회 연설을 통해서요,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을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하나의 중국 원칙과 더불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구이 공식을 언급하면서 타이완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타이완 측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일 신년 담화에서요, 시 주석이 일국 양제 타이완 방안 발언에 대해 굴복할 수 없다면서 일국 양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홍콩의 예를 들면서 홍콩 사례는 우리에게 일국 양제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도 신년사를 냈네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년사에서 개혁을 진행할 것이고 개혁의 선두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면서 개헌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럽 정상들의 신년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예정된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존슨 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면서 예,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면서 단결에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예, 국민 개개인의 꿈과 계획은 러시아의 계획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신년사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에서 반미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라크 군경은 이를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서 1일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미 시위가 시작된 배경이 뭡니까?
네, 미국이 지난달 29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 5곳에 공습을 단행한 데 따른 건데요. 시아파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 조직인데요. 미국 정부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이란의 대리군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이라크 정부군 기지에 대한 잦은 공격의 배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군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1일 시위대가 미 대사관 앞에 모여서 반미 구호를 외치고 성조기를 불태우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시위가 과열되면서 수십 명이 5m 높이의 대사관 철문을 부수고 공관 안쪽으로 진입해서 입구 부분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러 외겹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문도 여러 차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본관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란은 미국 내 어느 시설에서든 인명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 대해서 혹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평화를 좋아하고 이란 역시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요, 인터넷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총리실은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의 시아파 민병대 폭격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병력을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죠.
네, 그렇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성명을 냈는데요. 제82 공정사단 산하 신속대응부대 IRF 소속 보병대대 배치를 승인했다면서 IRF와는 별개로 다른 병력도 며칠 안에 배치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서 이번 파병 결정은 바그다드의 미국인 직원들과 시설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적절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병력이 얼마나 파견되는 겁니까?
네, 750명이 일단 쿠웨이트에 주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며칠 안에 4,000명 정도 병력을 이 지역으로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라크에는 5,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현지 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틱톡이라는 선전화 앱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죠?
예, 이 틱톡 앱 사용을 정부가 지급한 선전화에서 일절 금지했다라고 미 육군 당국이 31일 밝혔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 간주하는 문제라고 이날 육군 대변인 로빈 오초아 중령이 군사 전문 매체 military.com에 설명했는데요. 앞서 미 해군도 비슷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우선 틱톡이라는 것이 뭐고 또 왜 사이버 위협으로 보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이 틱톡이란 게요,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손전화 앱인데요. 이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운영업체 본사가 이 중국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중국산 전산 설비와 소프트웨어 등이 이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거나 불법 전산망 공격 해킹을 단행할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틱톡이 잠재적 안보 위험 요인이라는 지침을 미국 국방부 장관실이 얼마 전 각 군에 하달했습니다.
네, 틱톡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군 조처에 대해서 틱톡 측은 즉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를 제기했을 때 모든 미국 사용자들의 자료를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면서 정보 유출 등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미 정치권의 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틱톡 운영사가 중국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정보 통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 상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항소할 장치가 없다고 봤는데요. 이런 우려에 따라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으로 틱톡 사용에 국가 안보상 위험을 평가해달라고 미 정보기관들이 요청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통제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홍콩 반정부 시위 현장같이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영상을 틱톡에 올리면 검열된다는 의혹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려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원 법사위원회 등이 지난 11월 청문회를 추진했는데요. 당시 틱톡 운영진은 실질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없다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틱톡이 정보를 유출한다는 의혹의 근거는 있습니까?
실제 사건이 지난해 초에 있었습니다. 이 틱톡 측이 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의 이름과 전자 우편 주소, 위치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들을 불법 수집한 혐의를 미 연방 무역위원회가 적발했는데요. 이에 이 미 연방 무역위회는 벌금 570만 달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맑고 서쪽 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9도,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 강계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3도,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영상 5도입니다. 개성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 최저 영하 23도, 최고가 영하 4도입니다. 해산은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6도, 선봉은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대부분이 맑고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세계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김 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신년사를 대체한 이 보고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더 이상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 등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증명됐다며 강도적 행위를 삼는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했음에도 미국은 한국과 합동군사연습을 하고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공약에 매일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 첫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강경 발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도발이 아닌 아름다운 꽃병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김 위원장은 서로를 좋아하고 잘 지낸다며 두 사람은 각각 미국과 북한을 대표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외교 경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새해 첫 소감에서 평화 헌법 개정 추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 연두 소감에서 지금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힘있게 추진할 순간이라며 평화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국가 형태와 관련해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가능한 군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이라크 내 민병대원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주민들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 대사관에 배치된 보안군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발사하며 이들과 격돌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시위대는 지난달 29일 미국이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베즈볼라 기지를 공습해 수십 명이 숨지고 부상을 입은 것에 항의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는 등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공간 안쪽으로 진입해 경비 초소 등을 불태우고 폭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본관 안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75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파병 결정은 바그다드에서 목격한 대로 미국인 직원들과 시설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적절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습격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도 예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원하는가? 아니다. 나는 평화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란은 누구보다 평화를 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시위대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을 부인하며 보복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